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시리아 휴전이 정상궤도로 되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 발효된 휴전으로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알레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난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오늘도 알레포에서 반군이 발사한 로켓이 병원을 타격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와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회담 시작에 앞서 러시아와 미국이 휴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양측에 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최근 6개월 사이 적잖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레반타인 그룹이 이란 언론에 보도된 이란 혁명수비군의 사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시리아에서 280여 명의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란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군이 알레포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문관 역할이라기보다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군은 최근 정예 부대를 철수하고 소화기 부대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영국 국방부 자료를 해킹했다며 군 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공격 대상자들이라며 미군 70여 명의 명단을 온라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ISIL은 다음 폭로 대상은 영국 군 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ISIL의 주장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앞서 공개된 미군 인사들의 명단은 뉴스 기사나 군 소식지와 같은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선박들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발틱해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틱해에서 양국군이 근접 조우한 것은 전술적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사건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군의 발틱해 활동을 자신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몇 주 전 칼리닝그라드 해상 인근에 있던 미 구축함 도널드 쿠코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발틱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전투기 위로 선회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오늘 8세기 성직자 이맘 무사 알카드힘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만 명의 순례자가 모였습니다.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들이 강화됐으며 모든 주요 도로는 봉쇄됐습니다. 이는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아파 교도들을 대상으로 계속 공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바그다드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로 18명의 순례자가 숨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또 지난 주말 바그다드 국제지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형 무역 협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티아스 페클 프랑스 통상장관이 말했습니다. 페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없어 양국 간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어제 이번 협상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환경과 소비자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individuals in ways that meet our legislative requirements to apply sanctions.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 아닌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습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의 인권 책임자들이 일제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일본의 가토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변함이 없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individuals in ways that meet our legislative requirements.
미국은 입법상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개개인들을 식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이날 제기된 일본인 납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대상은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새 행정명령을 통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책임자 추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논쟁하는 건 끝났다며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bate over how terrible things are in North Korea is over. It's now time for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이정훈 대사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에게 책임 추궁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아니까 이제 뭘 할 거냐 국제사회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2년 전에 COI 보고서가 COI 보고서라는 건 UN의 보고서지 않습니까?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반인도 범죄는 국제법상 4대 최악의 법 중 하나잖아요. 제노사이드, 뭐 반인도 전쟁 범죄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직 2년 동안 특별한 그런 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책임 추궁을
이 대사는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힘든 만큼 국제 형사재판소 가입국 정부가 북한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가운데 폴란드처럼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송출한 나라들이 있는 만큼 이 나라들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책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와 킹 특사는 또 중국에 대한 압박 가운데 하나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얀일 세 나라가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책임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카츠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핵미사일 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bduction issue as a serious issue of concer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s as important 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가토 담당상은 납치 문제 등 여러 핵심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를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탈북 난민 대학생 그레이스 조 씨와 일본인 납북자 가족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현실과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이 국민의 종교자유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6년 연속 특별 우려국 지정을 건의한 건데요. 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에 발표한 2016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비록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북한에는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로버트 조지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we're deeply, gravely concerned about the victims, the persecuted victims, and there are many, many, many of them.
조지 위원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종교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북한인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의 종교 박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위원장은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reserves its most severe persecution for Christians, although the regime is hostile really to all organized religion. Christians believe.
조지 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며 전도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류한 북한 기독교인들은 구금돼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도 2015년 2월에서 2016년 2월 기간 중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과 관련해 특히 북한 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을 수감해서 강제 노동과 처형을 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의 성직자들을 구금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15년 초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 2015년 3월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들의 억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우려하며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들과 접촉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할 경우 본국 송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중국 옌벤에서 중국 군인이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사살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개인과 단체를 겨냥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So we call for a follow-up UN inquiry within 5 years to track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s 2014 report.
조지 위원장은 이밖에 제안 사항으로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며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개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촉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 우려국은 모두 17개 국가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올해 건의 내용에 따라 미 국무부는 4월 15일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개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고 처음으로 타지키스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2001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중 국경 도시인 창바이 장백현에서 피살된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에 대해 교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20년 가까이 북한 주민들을 도우며 지하교회 지원 활동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한충렬 목사는 오랫동안 대북지원과 북한 선교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는 2일 VOA에 10여 년째 한 목사를 알고 지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장백교회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서 이후에 어찌됐든 그 장백교회는 탈북자가 꽃잽이든 뭐 탈북자든 누구든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안 올 수 없잖아요. 싫든 좋든 그 교회를 왔고 또 목회자가 아무리 좀 불편해도 그래도 탈북자인데 민족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던 곳이 장백교회였고 한 목사와 신도들도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한 목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김대준 목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한 목사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북한 선교에 깊은 헌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 등 장백을 통한 대북 선교는 많은 비화들이 있으며 책을 써도 몇 권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목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일 VOA에 장백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신도가 3,400명에 달하며 적지 않은 신도가 북중 밀무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목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중 밀무역을 하는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쳐 북한 내부에 파송하는 역할을 조용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밀무역을 하는 장백교회 신도들이 국경지역 청년들을 전도해 자신의 집에 데려오면 한 목사가 신도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이런 한 목사의 선교 활동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북한 당국에 발각돼 장백교회의 한 신도가 지난해 북한에 납치돼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들도 체포돼 그중 3명이 올해 1월 처형됐다는 얘기도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문제 때문에 한 목사가 위협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한 목사를 납치하려고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 국경 쪽으로는 항상 안 나갔어요.
중국 당국은 아직 한 목사의 피살 여부와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장백교회 관계자들은 한 목사가 30일 오후 칼에 목이 베인 채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살해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요원들이 한 목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정모임 대표는 2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중국에 넘어온 북한 공작 요원 3명이 한 목사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지린성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당국도 이를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납치를 지시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한편 VOA와 통화한 기독교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한충렬 목사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지하 교인들을 이미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들에 대한 수사를 포괄적으로 실시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한 것처럼 북한도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한 데 대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현지 시간으로 2일 한-이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중동 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과 이란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민간단체인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란이 친미국가도 아니고 한국과 같은 미국의 졸개는 더욱 아니라며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이란이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발신한 메시지는 북한에 더없이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NPT 및 비핵화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표현은 NPT를 탈퇴하고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조 대변인은 또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 의혹을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선택한 이란의 최고위층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란의 사례를 교훈 삼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발전의 길로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일 저녁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면담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로 박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에서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해 테러와 지역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이란 양국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북핵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란 방문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긴 호흡을 갖고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수소폭탄 시험이 아닌 증폭 핵 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며 기껏해야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의미 있는 수치의 제논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폭발력 등을 볼 때 3차 핵실험과 4차 핵실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차나 4차나 그런 것들 면에서 큰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 우리가 평가한다면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한 장관은 또 북한이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여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핵탄두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소형화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북한이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봤을 때 소형화를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등 확고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은 현재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에 의존해 주민들의 삶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식량이나 생필품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7차 당대회 개최는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의 정당성이라든지 향후의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당대회를 통해서 확고히 하고 정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당대회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사드 배치 부지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부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언론 성명에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러시아는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이 같은 요구로 현재 성명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의 합동 군사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정례 훈련이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이번 당 대회에서는 군사와 경제 부문이 강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박병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오는 6일 개최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와 경제 부분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북한의 당대회 개최를 맞아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군사적 업적을 강조하면서 핵 보유국 지휘 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경제청사진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응답한 한국 내 전문가 집단의 90% 가까이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로 권력의 집중이 다소 강화되거나 매우 강화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소 강화는 53%, 매우 강화는 35%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 때보다 18%나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보다 높다는 응답은 28%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해 2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도 29%에 머물러 지난해 설문조사 때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별다른 대남 유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57%의 전문가가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최근 북한을 소재로 한 스마트폰 앱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을 풍자하거나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인물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 앱 개발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식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을 저지하라 스탑 김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만 약 50만 건이 다운로드된 이 게임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계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빨리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게임 내용입니다. 앱 이용자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그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뤘다는 점에서 소재가 참신하고 게임 진행 방식이 흥미롭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본 미국인 대학생 클라우디오 그라지아노 씨는 현실에서 북한은 위협적이지만 이 게임은 북한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real world, he's actually very dangerous, but like it makes the whole like view about North Korea completely different based off the media and the games.
북한의 도발이라는 심각한 소재를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가볍게 풀어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의 도발 행위를 소재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포되고 있는 앱은 현재 약 30건에 달합니다. 미국과 스웨덴, 벨기에 등 서방국들에서 개발된 이들 앱은 대부분 게임이지만 동영상 촬영 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는 카메라 앱과 북한과 관련된 우스꽝스러운 그림 자료들을 모아 분류한 앱도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의 수위를 높여왔다는 데 착안한 협박 생성기 앱도 눈길을 끕니다. 앱을 실행해 특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소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협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협적인 협박이지만 이 앱에서는 가벼운 농담으로 취급됩니다. 현재 출시된 앱 중 그래픽과 구성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월드 노카웃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물리치고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앱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인물들이 만화 캐릭터로 등장하고 실제 북한 상황이 그림으로 잘 묘사돼 있습니다. 요덕수용소와 평양능라경기장, 문수유의장 등 북한의 실제 지명과 장소를 배경으로 사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게임 속에서 지도자 김정은은 한 마을에 나타나 굶주린 소년이 남겨둔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나쁜 짓을 일삼는 악당들을 물리쳐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앱을 개발한 미국 뉴욕 소재 13th Floor Studio의 팀 스나이더 씨는 VOA에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씨는 유머와 풍자가 섞인 이 게임을 통해 누구나 독재자에 대항해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를 권투 글러브와 야구 방망이, 명품 핸드백 등으로 때리면서 재미있게 상대한다는 겁니다.
You know, we hope that, you know, through our game, through humor and through satire, you know, we can demonstrate that anybody can, you know, stand up to a dictator.
실제로 이 게임 곳곳에는 Fight for Freedom, 즉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스나이더 씨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라면서 이 게임은 단순히 김정은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도록 세계인들이 함께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make it focus on trying to, you know, help bring freedom to North Korea, not, you know, not to like go to war with Kim Jong-un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it's about, you know, trying to bring freedom for North Koreans.
앱스토어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검색하면 보통 여행 정보나 언어 교육과 관련한 앱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한국의 영문명인 사우스 코리아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면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앱과 한국 여행 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 등 정보 제공 목적의 앱들이 100건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노스코리아, 즉 북한의 경우 정보와 관련한 앱은 약 10건에 불과하며 지도자와 도발 행위를 소재로 한 앱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한진식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오늘부터는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먼저 시리아에서 내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의 시리아 담당 특사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휴전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영국군의 기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이 이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고요. 또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서 세계 언론 자유 실태 한번 살펴보고요.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유엔 시리아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담당 시리아 유엔 시리아 담당 특사가요. 바로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요. 시리아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예.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특사가 이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뒤에요. 시리아 휴전이 정상 궤도로 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공방으로 지난 2월 27일 휴전 발효 이후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시리아 반군 측은 이 러시아 때문에 휴전이 깨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모스크바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유엔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관측이고요.
네.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바로 미스트라 특사의 입장인 거죠.
네.
미스트라 특사가 얼마 전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도 회담을 했는데요.
네.
미국은 동맹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리아 내전을 끝낼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제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자는요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알레포에 고요한 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사드 정부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유엔 시리아 특사가 미국 외 국무장관을 만난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 국무장관을 외교장관을 만난 것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시리아 내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 2월 말에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휴전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시리아 북부 경제 중심지인 알레포 일대에서요. 세력 확대를 위한 전투가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 알레포에서는 정부군의 공습과 반군의 포격으로 또 지난주에만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예, 말만 휴전인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ISIL이 영국군의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군요.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영국 국방부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것이 화요일 알려졌는데요.
예.
자칭 IS 해킹국이라고 말하는 이 단체가요. 이날 영국군 장병 70명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네, ISIL의 선전전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의 말을 빌면은요, 영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입수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영국과 미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들의 주장은 영국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건데요.
네.
지난 3월에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ISIL 그 조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전격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당사국들은 뭐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ISIL과 연계된 단체가 영국 국방부를 해킹했다는 이런 주장은 아직 그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예.
또 영국과 미국 당국은 이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뭐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베트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요, 베트남 전쟁 대화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이 팜쿵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해 줄 것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예.
빈 대사는요, 오늘날 베트남과 미국이 더 강한 동반자 관계로 향한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거의 장벽을 제거를 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이걸 완전히 해제해달라 이런 요청인데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요. 바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인데요.
예.
미국이 지난 2014년 10월에 베트남에 40년 동안 적용해왔던 이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일부 풀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필요한 무기를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이 살상무기 금수 조치 완전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를 했고요.
네네.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베트남 인권 실태 문제를 삼는 이 미 의회 일각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베트남 태도가 아주 적극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예.
응원 던중 베트남 총리가요. 금수 조치 전면 해제가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에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중 총리는 또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 시설 같은 모든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서 바로 미국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보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뿐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 측에 좀 서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사실 베트남은 과거에 미국과 전쟁까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베트남이 미국과 상당히 이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태도인데
분위기죠. 예.
그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위협이 있습니다.
예.
베트남 측이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해양법 집행을 위한 추가 원조와 또 해양 경찰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네네.
바로 연초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인공섬에서 중국이 또 여객기 시범 운항을 하고 베트남 호찌민 비행 정보 구역을 사전 없이 통과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나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베트남 측의 다양한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달에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 미국의 협조 여부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 지도부의 교체기가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 기간에 베트남이 중국 쪽에 기울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예, 지난달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 친중 성향의 온건 중도파로 권력 서열 1위인 응웬푸종당 당서기장이 연임되고요. 친미 성향의 시장주의자인 중총리의 후임으로 응웬수원 부총리가 내정되는 상황인데요. 지도부 개편에 따른 베트남 향후 외교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먼저 오늘이 이 언론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유엔이 지난 1993년 12월 20일 총회를 열었는데요. 그 당시 많은 나라에서 정부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매년 5월 3월을 바로 세계 언론의 날, 자유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언론 탄압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곳곳에서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예, 언론인 보호위원회라는 국제기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 200여 명에 달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세계 각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부패를 고발했거나 당국의 보도 협조를 거부하는 그런 이유로 다양합니다.
언론 자유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달에 이 2016 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언론자유지수가 2003년 이후 최하점인 48.9점이었습니다.
네.
특히 터키, 프랑스, 예멘, 이집트 등이 언론 자유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북한도 언론 자유도가 매우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최악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프리덤 하우스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이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누리는 세계 인구 비율은 사실 13%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46%가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41%는 부분적으로만 언론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디애나주 선거는 공화당에 특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양자 구도를 굳힐 것이냐, 아니면은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해서 트럼프 후보의 기세를 꺾을 것이냐,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역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15%포인트 차이로 2위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따돌리고 승리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는요, 이 크루즈 후보가 또 앞서는 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가 어제 이 인디애나주에서 벌인 선거 유세에서요, 트럼프 후보하고 막상막하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크루즈 후보가 오늘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공화당 전대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상당히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트럼프 후보 역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선거 유세에서도 그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신만이 아니라 트럼프 후보 역시 전당대회 전에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이 1,237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인디애나주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 전체가 인디애나주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이번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해서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짓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뉴욕과 또 다른 동북부 5개 주에서 승리한 뒤에도 한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선거 유세에서요,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 공화당 경선에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본 선거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또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애나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요?
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는 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유권자들도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가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또 지지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4%포인트 격자는 샌더스 후보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샌더스 후보가 이번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 경선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대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2,383명 가운데 이미 90%를 확보하고 있어서요.
압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진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사실상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니 샌더스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기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가능성이 네. 없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주들 가운데서 여러 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점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대의원 수도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6월 7일에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500명 이상, 또 공화당 170명 이상에 달하는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트럼프 후보가 오늘 예비 선거, 그러니까 인디애나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1,237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두 확보하지는 못하는 거죠?
예, 트럼프 후보도 그렇지만 클린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캘리포니아 경선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인 것 같은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 USA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는데요.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고요. 트럼프 후보가 54% 지지율을 보이면서 2위 크루즈 후보를 3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USA Today 신문에 전했는데요.
네.
이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8%포인트에 불과했는데
네.
그동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올라간 겁니다.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오늘 인디애나주 예비선거가 크루즈 후보에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크루즈 후보 입장에서는 그 격차를 좁힐 것이냐 아니면 이게 더 늘어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겠군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샌더스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클린턴 후보가 57%, 또 샌더스 후보를 38%인 샌더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각당 경선 상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내일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로 예상돼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지역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북도 모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강지역 비 올 확률이 80% 정도 높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17도, 남포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18도입니다. 신유주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8도, 광개는 최저 7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3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시리아 휴전이 정상 궤도로 되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 발효된 휴전으로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알레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난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오늘도 알레포에서 반군이 발사한 로켓이 병원을 타격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와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회담 시작에 앞서 러시아와 미국이 휴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양측에 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최근 6개월 사이 적잖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레반타인 그룹이 이란 언론에 보도된 이란 혁명 수비군의 사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시리아에서 280여 명의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란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군이 알레포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문관 역할이라기보다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군은 최근 정예 부대를 철수하고 소화기 부대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영국 국방부 자료를 해킹했다며 군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공격 대상자들이라며 미군 70여 명의 명단을 온라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ISIL은 다음 폭로 대상은 영국 군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ISIL의 주장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미군 인사들의 명단도 뉴스기사나 군 소식지와 같은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한 명이 수니파 무장세력 ISIL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독일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미군 병사가 적의 화기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건이 이라크 모술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술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이라크 지상군은 현재 모술 재탈환을 위한 집중 공세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군 관리는 ISIL이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의 전선을 뚫고 들어와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숨진 병사가 페시메르가의 자문관으로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선박들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발틱해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틱해에서 양국군이 근접 조우한 것은 전술적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사건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군의 발틱해 활동을 자신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몇 주 전 칼리닝그라드 해상 인근에 있던 미 구축함 도널드 쿠코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발틱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전투기 위로 선회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세계 언론의 날을 맞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전 세계 언론인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정작 유엔이 올해 선정한 자유 언론상 수상자 카디자 이스마일로바 기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카디자 기자는 아르제르바이젠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카디자 기자처럼 전 세계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언론인 수는 약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언론 자유가 12년 만에 최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